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요즘 농산물 시장 같은 곳을 가보면 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늘은 보통 5~6월에 최대 수확기를 맞는데 농가들은 정작 그 많은 마늘을 수확할 일손이 너무 달려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같은 지역에서는요, 5~6월 마늘 수확 시기와 11월부터 1월 사이에 감귤 수확 시기마다 매번 일손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농번기 때마다 공무원과 농협 직원, 군인까지 나서서 농사일을 지원하는 실정이라는데 이래도 부족한 일손을 모시려다 보니 비행기 값에 보험료, 숙박비까지 얹어주며 육지 일손 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물론 제주만의 일이 아니죠. 과일 속기, 양파 수확, 모내기 등 한철 바짝 한꺼번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촌 들녘이 온통 이런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동네 품앗이만으로도 그럭저럭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그립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짠하게 들리네요. 5월 20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20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반자카파의 4개 다시 전해드렸어요. 농촌이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일당에 웃돈까지 얹어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교통비, 숙박비까지 챙겨주면서 달리는 일손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농작업은 기계화가 되었다곤 하지만 아직 밭농사 농가나 또 과수농가에서는 말 그대로 일손이 절실히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인구는 부족하고 그나마도 고령자들이 대부분인지라 애써 재배한 농작물을 다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모셔놓고 관공서 공무원들의 지원까지 받는데 그래도 인력이 모자란 지경이니 아유, 참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 일당도 크게 올랐고 또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얹어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오죽하면 이웃끼리 품앗이 하면서 농번기 헤쳐나가던 조금 힘들던 그 시절이 더 그립다라고 할까요. 봄나물에 볶은 콩 또 머슴떡 같은 것들 함께 나눠 먹으면서 농사를 짓던 그 옛날에 품앗이는 그냥 추억 속에 간직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리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남일 보듯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농촌 일손 부족에 한창 불붙은 선거운동 인력으로 일손이 더 빠져나간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 지자체 후보님들이 또 농촌 일손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도 같이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장수비결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매주 일요일 뇌공학자와 함께하는 뇌과학 탐구소에서는 똑똑해지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스마트 드러그의 허와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는 어부사시사라는 연시조를 지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세 번에 걸쳐서 무려 14년 7개월간이나 귀양살이를 했음에도 8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비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비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뭐 고산이 귀양을 참 오래 다녔지만
맞아요.
특히나 70이 넘은 나이에 우리나라 최북방 가장 추운 곳에 하나인 함경도 삼수. 그 삼수 갑산할 때 삼수입니다.
아, 네. 네,
거기도 올해 귀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죽으러 보낸 거죠.
네.
멀쩡해 살아 돌아와가지고 여생을 보길도에서 잘 보냈던 윤선도.
예.
그 건강 유지 비결이 뭐가 있느냐.
네.
이분이 한의사였어요. 그것도 그냥 한의사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그래요?
그런 대단한 한의사였다는 것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한의학과 관련해서 이 고산의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는 시기가
네.
인조 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인조, 효종, 현종 임금 때 이 중전 마마나 대비 마마의 한의학 치료를 위해 가지고 고산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산의 의학 실력이 정말 대단했다.
예.
왜냐? 이 궁중에 있는 내의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있어서
그렇죠.
왕과 왕실 가족의 질병을 돋보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가 못하니까 고산생 보고 치료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 고산은 바로 그 정적이었던 원두표라는 사람의 중병을 낫게 해준 일도 있습니다. 원두표가 누구냐?
네.
인조 반정에 참여해서 1등 공신된 인물입니다. 서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고산은 반대인 남인의 또 그 우두머리급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 고산은요, 이 원두표라는 사람이 부당한 처신에 대해 가지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가지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는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윤선도 선생이 상소문에서 원두표를 어느 정도로 공격했길래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건가요?
참 상소문 보면요,
네.
참 재밌을 겁니다.
예.
뭐라 쓰느냐, 원평부원군 원두표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적고 이덕을 좋아하고 의리가 없으며 사납고 교활하며 포악하게 화심을 감추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장차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원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잘 죽기 어려울 것이다. 힘들게 죽는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옛날에 밝은 임금이 공신을 보전한 덕이고 이러한 사람을 먼 변방으로 내치는 것은 옛날 성인이 망설이지 않고 간사한 자를 물리친 도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이 원두표를 먼 지방에서 한가히 살도록 명하시어 연말까지 한가롭게 놀게 하다가 나라의 형세가 굳어지고 조정이 안정된 뒤에 그가 새로워지거든 다시 등용하소서.
네.
그러면 종사에는 실로 억만년 끝없는 복이 되고 원두표에게도 억만년토록 얻기로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소 올리니까
예.
어떻게 둘 사이가 철친지 원수가 안 됐습니까?
그러게요.
상소 올렸는데 오히려 이 효종 임금은 당시에 이제 북벌 정책, 청나라를 갖다 치야 되겠다.
네.
이걸 추진하는 실세가 바로 원두표였으니까 오히려 윤선도를 갖다 벼슬해서 내쫓아 붙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원수지간이 됐는데 어떻게 약 처방을 부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네요.
아니 사람이 위독해가 죽을 정의로 뭘 못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누군가가 아, 이 사람아 이때 저 고산의 처방을 쓰면 혹시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줬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정적이고 뭐 가릴 지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두표 아들 원민석이라는 사람이 고산을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가 이래 이래 아픈데 약 처방을 내주십시오라고
예.
청했던 겁니다. 그러자 뭐 고산은 뭐 두말 않고 그냥 처방을 딱 써주고
네.
그 약을 지어 먹고는 나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원두표라는 사람 측근 중에는 아니 말이오 그 철천지 원수가 처방을 지어준데 그걸 어떻게 먹으면 되겠느냐.
그렇죠.
어? 먹지 마라 말렸겠죠. 그러나
네.
이 고산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았다. 나았고 나한테 뭐라 했느냐. 다른 주위 사람들 보고 윤선도와 원수 맺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내 은인이다.
네.
아니 목숨 살려줬잖아요. 즉 이 정도로 워낙 뛰어난 의술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예, 윤선도 선생이 그렇게 대단한 의술을 가진 분이라면 사실 의학 공부도 많이 하셨어야 될 텐데 학문에만 전념하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산이 그 양아버지 원래 숙부였다 그랬죠.
예.
공부를 배우다가
네.
또 임진왜란 중에는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뭐 공부 읽으면 줄줄줄 머리에 들어왔겠죠.
네.
과거 공부도 하긴 했지만 역사 뭐 의학 산수, 풍수, 지리, 복서 다양한 분야 공부했고 거기다가 의학도 공부했던 만능 지식인이었다는 겁니다.
예.
집안이 대체로 보면 이 집안은 시서화에 능하고 유학, 뭐 경제, 지리, 의학, 음악에도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뭐 사실 그 조선의 엄격한 양반사에서 이 자팍이라고 천시하는 뭐 의학, 천문학, 점성학 되도록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
좀 독특한 경우이죠.
네.
그리고 또 이 고산이 한의학 공부를 왜 했는가 연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조참이라는 벼슬에 있다가 물러나려고 올린 상소가 바로 사공조참이소. 이 글에 보면 경위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어부의 질병 때문에 옛 의방을 검토하였으나 지식이 얕아서 남들이 추대를 해도 그것을 매개로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을 한 적은 없다. 즉 뭐냐? 부모 질병을 치료하려고 한약 공부를 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질병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의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효자였군요.
예, 그거는 이미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송나라 유학자였던 정희천 선생, 이분이 말하기를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는 어른을 용렬한 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불효에 비교한다. 그래서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또한 어수를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네.
뭐 요즘은 그럴 수는 없겠죠.
예.
봄팔 게 많은데.
네.
그리고 이 집안 분위기도 그러했답니다. 이 해난 용씨 가문은 집안에 항상 약장을 비치해놓고 살았습니다. 어지간한 양반집에도 약장이 있습니다.
예.
경상도로 특히 이 집안은 의학에 관심이 많았고 이 집안의 그 저 집안의 현판이 노구당이었죠. 노구당. 여기는 약 조절에서 썼던 약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사는 약포를 직접 운영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이 병들면 직접 약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보면 이 의학을 좀 천하기술로 여겼거든요.
예.
그래서 중인계급만이 주로 했습니다. 네, 그래 했는데 이 고사는 직접 진료하고 처방을 내려줬다는 건데 사실요 조선에는 그랬지만 고려 때는 안 그랬습니다.
예.
고려 때는 명문 집안의 자손들이 먼저 한의학 공부를 해서 한의사로 이름을 좀 남긴 다음에
네.
정계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한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전에 뭐 원나라에서도 가장 원나라가 강성했을 때 황제였던 쿠빌라이 황제의 질병이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고려에다가 의원을 보내주시오. 그래서 고려에 설경성이라는 의원이 가서
네.
한 방에 15일 만에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군요. 그러면 윤선도 선생이 남긴 한의학에 관련된 자료들도 혹시 있나요?
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고산이 남긴 약 화제를 보면요. 오선주방, 이건 건강술입니다.
예.
그리고 선창약, 이거는 피부에 버짐 없애는 약. 그리고 회충약. 그리고 해수약, 이건 뭐 기침 가래 치료약이죠. 그리고 복학신방, 이게 이제 아이들 가운데 자라배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자라배요.
잘 먹지 못하고 성장도 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병, 그걸 다스리는 약, 복학의 신방, 그리고 우역신방,
예.
이게 뭐냐, 소의 전염병을 퇴치하는 처방도 전해오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처치법이 남아있어가지고 야 고산의 의술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예.
아마 우역신방 이걸 활용하면은 요즘 나오는 뭐 광우병 같은 소질병도 치료할 수 있지 않겠나. 대단한 의술을 가졌던 고산 윤선도 선생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지난주에 이어서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장수 비결 같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 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7962번 쓰시는 분이 친구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남일해의 노래입니다. 안부.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과학의 세계를 탐구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 일명 스마트 드러그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가 좋아지는 약, 스마트 드러그라.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뭔가 신기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그러면 지능지수 IQ가 쭉 높아지는 그런 약인 건가요?
현대사회에서
네.
머리가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지능지수가 높은 아인슈타인이나 뭐 폰 노이만 같은
네.
그런 천재들을 저희가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렇죠.
스마트 드러그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을 갑자기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쉽게 말하면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드러그라는 게 실제로 똑똑해지기 위해서 개발이 된 약물인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들은 네. 사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저희가 줄여서 ADHD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나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치매 등의 치료제로 사실 개발이 되었고요.
네.
이와 같은 약물들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복용자에게 각성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
그러나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DHD 치료제들의 주성분으로 놀랍게도 중독성이 존재하는 제재인 암페타민이라든지 메틸페니데이트나 모다피닐 같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ADHD 환자들은 보통 도파민의 활동이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ADHD 치료제들은 뇌에서 도파민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두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분비되면 될수록 우리는 쾌락을 느끼며 네. 더불어 두뇌 활동이 증가하고 학습 속도, 정확도, 인내, 끈기, 작업 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들 약물은 도파민에 작용하여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인 시냅스의 도파민 흡수를 사실 방해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시냅스에서 더욱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소위 마약으로 잘 알려진 코카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마약의 작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 스스로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을 낮추게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줄어 더욱더 약물을 갈망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도나페질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네.
도나페질은 신경전달 물질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아세틸콜린이 부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장애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런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약물들은 의사의 지시 없이 복용하면 여러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드러그의 오남용이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 이런 오남용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권의 나라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 미국 상위 계층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실 퍼져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08년 네이처지에서는 당시 20%의 과학자들이 치료 목적이 아닌 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2014년도 미국 연례소아과 학회에서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미국 명문대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스마트 드러그로 학업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비명문대 학생보다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도 Addictive Behavior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예.
미국 내 9개 대학 7,300명의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예.
지난 6개월간 비의료적인 이유로 스마트 드러그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무려 11%나 되었습니다.
와, 지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마트 드러그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가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처방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의 국내 ADHD 치료제의 처방 건수는 2011년도에 비하여 16세, 17세 및 18세 집단에서 각각 19%, 37%, 6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수능을 앞둔 시기가 되면 네. ADHD 치료제의 처방이 급증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3 수험생인 만 18세 환자의 ADHD 치료제 청구 금액은 10월 달에 가장 많고 수능 이후 처방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3 수험생들이 수능 공부에 의해 수능 공부를 위해 ADHD 치료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이 스마트 드러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약물에 의존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은 물론 노력의 땀방울을 단 하나의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경쟁의 룰에 어긋난다는 윤리적인 문제 또한 쉽게 풀리지 않을 숙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스마트 드러그가 실제 양지에서 널리 유통되기 전에 많은 윤리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 구딘 유럽 신경 심리 약리학회 회장은 인지 능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 스마트 드러그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토론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영국의 가디언지에 의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스마트 드러그가 지금보다 더욱 보편화될 경우 너도 나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중독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장애, 자살 충동 및 불면증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약이 될 위험도 존재하며 가장 큰 문제는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이 약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의사의 처방 없이 얻어 남용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 드러그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이야기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시험을 앞둔 학생은 수면 시간을 줄여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 유지되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사실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비즈니스맨은 완벽한 발표를 위해 몰입도를 높여 짧은 시간에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겠죠.
네.
재난 현장에서 잠을 충분히 못 잔 구조대원이라면 각성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을 감기약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분명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지 않은데요.
예.
다만 현재 스마트 드러그는 중독이라든지 불안장애, 자살 충동 및 불면증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약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마트 드러그의 사용은 시기상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성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고요. 단순히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뿐 아니라 창의력이 높아지는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드러그를 하는 것은 사실상 똑똑해지는 약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스마트 드러그를 투약하시려는 시도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를 네. 바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흔히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드러그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모든 약이 마찬가지겠지만 함부로 투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맹신하시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오늘도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5333번 쓰시는 분 문자를 주셨어요. 엄마가 된 뒤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에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왁스의 황혼의 문턱 신청해 주셨네요. 아마 엄마가 됐다는 그런 부담감 또 걱정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섞이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 한번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분명 지금 잘 하고 계신 걸 테니까요. 너무 우울한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로 제가 마음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왁스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황혼의 문턱.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왜 예. 마시면 사모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러는 사랑의 묘약이 등장하잖아요.
네.
현실에도 이런 약이 만약 있다면 짝사랑으로 애타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 실제로 저희 병원에 와서 그런 약을 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찌질이 남자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형태가 그런데 좀 또 딱한 거는
네.
어쨌거나 이제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잘 안 넘어와서
네.
뭐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상담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요. 사랑의 묘약에 대한 기대는 있어왔고요.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달리 표현하면 이제 이게 사랑의 묘약은 체험제라는 좀 듣기에는 좀
그렇죠.
저 묘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 어둡고. 이 체험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체험제 하면 좀 음성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럼요.
정확히는 어떤 거죠?
예, 기본적으로 체험제는 이제 성적인 흥분, 충동을 더 강화시키고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하죠. 이전에 뭐 참 안타깝지만 그 모 정치인이 그 예전에 이제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 시절에 친구가 사만 여성에게 잘 안 되니까
네.
이 돼지발정제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예,
좀
네.
요즘 시대는 좀 맞지 않는
그렇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셨죠. 그런데
네.
실제로 뭐 안타깝지만 과거에 요즘은 이런 일은 큰일 날 일이고요. 과거에 이 대저발정제를 사용했던 뭐 시골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손에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온 대저발정제가 바로 일종의 이것도 이제 동물용 체험제라는 약물이죠.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 이제 돼지발정제 말 그대로 이제 동물들의 이제 사육을 위해서 수태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쓰는 약인데 이게 엄밀하게 의학적인 의미가 요힘빈이라는 약물이에요. 요힘배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되는 건데
네.
이게 말초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못 모르고 이제 체험제라든지 또는 심지어 발기부전에 함부로 사용했었죠.
네.
그러다가 의학계에서 완전히 독극물로 잘 들으세요. 독극물로 도태된 약물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몸에 화끈한 느낌이 오니까
네.
성욕 유발이나 뭐 성흥분 강화 이런 데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네.
그 부작용이 워낙 심각해서 그 외 해적선에 보면 이렇게 해골에
이렇게
뼈다구 모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약물도 절대 인간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예. 극소량만 써도 간질 발작, 신장 손상, 급사 등에 이르는 무서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서운 그런 약물이었네요.
근데 이게 요즘 말이죠. 이 인터넷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구해서 예. 아직도 뭐 본인들 말로는 뭐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좋은 걸 위해서 썼다 예. 이러는데 이건 사실은 동의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데 예, 요즘 뭐 서구나 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인터넷에 등장한 약물이 바로 스페니쉬 플라이라는 거예요.
예.
원래 스페니쉬 플라이는 말 그대로 딱정벌레 일종인데요. 이 성분 중에 이제 칸타리딘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 칸타리딘은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요도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죠. 이러한 요도 장렬감이라고 하는데 화끈거린 느낌.
네.
이게 이제 성적 흥분과 유사하게 느껴져서 고대에는 이제 체임제로 여겼지만 사실은 유령 효과이고 그 외 사람들 보면 뭐 나는 성에 대해서 좀 알아 이러면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러면
네.
수천 년 전부터 넘어온 비법인 소녀경 또 인도의 그 가마수트라 이런 예.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안타깝지만 그 시절에는 과학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 옛날부터 있다고 그게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제 고그 서적을 읽어보면 스페니쉬 플라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건 오랜 역사를 가진 거다. 오랜 역사면 무조건 좋은 것.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령 효과일 뿐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라 요도 염증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장렬감.
거잖아요.
예, 화끈거린 느낌. 에이. 문제는 이 칸타리딘의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배뇨시 통증, 발열, 혈뇨, 신장의 영구 손상,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한번 써보면 괜찮은데 별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몸은 망가지는 거죠.
예.
과거 유럽에서는요. 낙태 유발제,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살인을 위한 독약으로 이 스페니쉬 플라이를 쓰기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독성 때문이에요. 그런 위험 물질을 두고서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판치고, 광고가 인터넷에 버젓이 나와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 막아줘야 되는데,
네.
행정기관들도 이런 정보나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이제 그게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니까
네.
무조건 이렇게 근사한 영어 표현이 붙어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성분인 줄
그렇죠.
착각하시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병원에 와서 하거나 딴 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인터넷 뒤져보면 이제 어떻게든 돈을 벌려는 유혹하는 분들이 판매상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근데 일반 유통되는 스페니쉬 플라이라는 명칭을 가진 약 중에는 대다수가요. 사실은 그 주성분인 칸타리딘이라는 성분이 없어요.
네.
없는데 왜 스페니쉬 플라이를 붙이느냐. 그 앞서 얘기한 대로 과거부터 그 이름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붙이기도 한데 또 그런 약들조차 일부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될 약을 과용량을 써서 더더욱 독성분,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어쨌거나 실질적인 이런 약물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생산과 유통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최음제라고 해서 뭐 함부로 사용을 했다가는 생명까지도 위협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흔히 이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GHB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예.
이거 뭐 굳이 뭐 상세한 영어 표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또 중추신경 억제제인데 유통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향정신성 마약이죠.
네.
특히 이제 술과 같이 이제 술에 살짝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아.
이렇게 되면 무력해지기도 하지만
네.
이 상대 여성은 이제 성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 쉽게 말해서 좀 더 강하게 효과를 보려 많이 타거든요. 이러면 의식 불명, 뇌사 등 심각한 심신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워낙 다행히 성범죄가 이전보다는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적습니다만 적어도 상대와의 관계잖아요. 그 상대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네.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약들이죠.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하나같이 정말 다 무시무시한 약물들이네요.
그 남녀간의 성적인 강렬함과 신선함 이걸 얘기하자면 사실은 어제 그죠? 백 선생님이
네.
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의 그런 내용들. 감정적인 부분 이런 걸 더 강조해야 되고 서로의 성적 취향, 자극 방식 또는 스킨십이죠, 그죠?
네.
또 애정의 깊이, 적절한 대화 이런 게 진정한 체험제죠. 둘이 관계가 유대감이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유대관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성관계를 이루려다 보니까 이런 체험제에 대한 욕구를 생각하시게 되는 건데요. 성행에 따른 흥분과 만족 또 친밀감의 상승 그 자체가 또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한 체험제가 되는 셈이고요.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나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 자체가 상대방을 쉽게 말해서 예뻐 보이게 하고 상대방을 더 호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깨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으니 체험제에 대한 혹시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찌질한 남성의 연속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심신의 파멸에 이르기까지도 하니까 체험제에 대한 얘기는 그냥 저한테 해서는 안 될 일 정도로 듣는 걸로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체험제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성의학 전문가 강동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7693번 쓰시는 분 매일 듣고 있지만 노래는 신청 처음 해봅니다. 이미자의 노래 저강은 알고 있다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듣고 싶은 곡 또 다양한 사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693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이미자의 노래입니다. 저강은 알고 있다. 알면 도움되는 건강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9개들이 배에 한 박스 정도 어려움 없이 들어서 나르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아 그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근감소증 자가진단법에 따르면 배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 들기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년에 4회 이상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힘드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게 어려운가요?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 어렵다라는 답이 많다면 근감소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만성질환, 영양부족, 운동량 감소로 인해 근육의 양과 근력, 근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4명 중 1명의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노화 증상입니다. 하지만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이나 골절이 잦아지는 등 일상생활 능력을 크게 감퇴시킨다는 점은 만만히 여길 부분이 아닌 것 같죠. 또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운동 또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인체 근육의 70%가량이 하체에 있는 만큼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인데요. 노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조금 곁들여 주신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시다면 수영을 하시거나 물속에서 걷기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운동을 하실 때는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살코기, 유제품, 달걀, 콩류, 두부, 생선 등의 이런 음식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감소증, 가벼운 근력운동, 또 단백질 섭취로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면 도움되는 건강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강산의 와그라노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